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다음 달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면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CNN 방송 등은 어제 복수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는 계획이 백악관 차원에서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는 이들 중 한 관리가 두 정상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매우 확고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도 관련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중국과 미국은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선의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미군이 어제 시리아 상공에서 작전 중이던 튀르키예의 공격용 드론을 격추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지 시각 5일 오전 7시 30분경 시리아 주둔 미군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북동부 하사카에 튀르키예 드론 한 기가 공습을 가하는 것이 목격됐으며 일부 공습은 미군 작전 제한 구역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사카는 미국과의 공조하에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소탕 작전을 벌이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오전 11시 30분경 튀르키예의 드론 한 대가 미군 병력으로부터 0.5km도 떨어지지 않은 작전 제한 구역으로 재진입한 뒤 이를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는 최근 발생한 수도 앙카라에 대한 폭탄 테러 이후 시리아 내 쿠르드족 무장 세력을 상대로 어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튀르키예가 의도적으로 미군을 겨냥했다는 징후는 없으며 어떠한 인명피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국 국방장관은 전화통화를 갖고 시리아 내 IS 격퇴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미군이나 국제연합군의 관련 임무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예방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시리아 서부의 한 군사학교 졸업식장에 어제 드론 공습이 가해져 89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시리아 보건부는 이날 홈스 소재 홈스 군사학교 졸업식을 겨냥한 무장 드론 여러 대의 공격으로 어린이 5명과 여성 31명 등 89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가 120명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군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습이 국제군으로 알려진 단체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한 이들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공습에 대해 자신의 소행임을 주장한 단체나 개인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공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무부 프로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어제 해당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미국 관리를 인용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미국은 국무부 대외군사 판매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정부에 미국 군사 장비의 구입과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최근 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영향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다른 나라들을 위해 배정된 46억 5천만 달러 중 6억 5천만 달러가량이 아직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의회가 지난주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중요한 연설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패트리엇 방공체계 추가 공급 방침을 밝혔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이날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열린 유럽 정치공동체 정상회의 첫날 일정이 끝난 뒤 이같이 밝히면서 매우 효율적인 패트리엇 체계를 통한 우크라이나 대공방어 보장은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공개한 대량 살상 무기 대응 전략을 정치 군사적 도발로 규정한 북한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이점 중 하나라고 미 국방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올해 처음 열린 한반도 안보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다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13도, 낮 최고 14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강력히 반발한 대량 살상무기 WMD 대응 전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과의 지속적인 협력도 다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공개한 WMD 대응 전략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5일 북한이 최근 공개된 미국의 2023 WMD 대응 전략을 엄중한 군사, 정치적 도발로 규정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 보고서는 그 자체로 충분히 자명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 그리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2023 WMD 대응 전략에 북한이 지속적 위협으로 명시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의 대량살 육무기 위협은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면서 미국의 군사 전략의 가장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전략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9년 만에 발표한 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이 자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해온 점을 지적하며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역량 개발은 북한에게 분쟁의 어느 단계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며 북한은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 대륙 간 사거리의 핵 역량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등 동맹과 공통의 비전 아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고위 국방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영내 분쟁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라이 레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5일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nflict in the Indo-Pacific region is neither imminent nor inevitable because deterrence is real and strong today. And we're doing more than ever.
레트너 차관보는 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인태 지역 동맹과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어지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이점 중 하나이며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와 조약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레트런 차관보는 미 국방부는 인태 지역 동맹과 파트너들이 스스로의 국방력과 상호관계, 미국과의 관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반격 능력 확보를 지원하고 호주의 미국 전투기 배치를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의 강압과 위협에 맞서 타이완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비대칭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미국 정부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아세안, 인도 등과 영내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이 영내에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미 국방부가 몇 주 뒤 발표할 2023 중국 군사 안보 보고서는 중국 지도자들이 수정주의적 목표를 위해 강압적 수단을 더욱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요한 이익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하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임박하거나 불가피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These alliances and partnerships now run deeper than they ever have. This is one of America's greatest strategic advantages, and it's growing even stronger.
레트너 차관보는 오늘날 억지력이 실제하고 강력하기 때문이라며 동맹 파트너와 함께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봉쇄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봉쇄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가할 것이라며 중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타이완과 같은 규모의 지역에 대해 봉쇄를 실제로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출범 1년여 만인 2022년 2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국내에서 힘의 기반에 투자하는 동시에 동맹 파트너와 접근법을 일치시키면서 중국과 경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혼자 달성할 수 없고 전례 없는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영내외 연결망 구축, 번영, 안보 증진,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 구축 등 다섯 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통합 억지력을 근간으로 할 것이라며 미국은 21세기에도 변함없는 지역 동맹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태 전략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해 자유와 개방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패거리를 지어 소그룹을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다며 목적은 중국 포위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를 도발하면서 아태 지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 애틀랜틱 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인도태평양 안보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국장은 VOA에 인도태평양은 단지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의 주요 장소일 뿐 아니라 거대한 경제적 힘, 활기찬 인구 성장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Indo-Pacific is not just a primary venue for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at's what gets a lot of attention.
갈로스카스 국장은 따라서 인도태평양의 여러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함께 투자하는 것은 미국의 향후 안보와 번영뿐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에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에는 중국의 전략적 도전뿐 아니라 북한의 전략적 도전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법무부 차관이 대북 제재 위반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불법 거래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영국계 담배 회사를 예로 들며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사 모나코 미국 법무부 차관은 전 세계 기업들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나코 차관은 4일 기업준법윤리협회 행사에 참석해 오늘날 기업들의 범죄는 테러 자금 조달과 제재 회피, 수출 통제 조치 우회에서부터 사이버와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사안과 겹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기업들은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에 처해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이에 훌륭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기업은 오늘날의 규정 준수 과제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그런 기업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우리는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나코 차관은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로 최근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영국 담배 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BAT를 제재 집행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4월 BAT는 기소 유예 약정에 서명했고 자회사는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들 회사는 미국 제재 위반으로 6억 3,5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BAT는 북한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모나코 차관은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BAT가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자회사인 싱가포르 소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마케팅사와 함께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고 수익금 등을 미국 은행망을 이용해 송금한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거래에 여러 위장회사가 이용되고 거래 금액만 약 4억 1,5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같은 날 북한은행원 심연섭과 중국 랴오닝성에 거주하는 중국인 칭거밍, 한린인이 수년간 북한에 대한 담배 수출을 촉진한 혐의 등으로 연방법원에 기소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심연섭 관련 제보자의 포상금 500만 달러, 칭거밍과 한린인 제보자의 포상금 5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법 등을 통해 미국인 혹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등의 대북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행법 등을 통해서도 미국 달러가 사용된 북한과의 직간접적인 거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기업은 미 법무부의 형사기소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민사상 피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BAT는 이를 유예받는 것을 조건으로 6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미국 정부의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는 기업은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3월 인도 뭄바이 소재 기업 고드프리 필립스 인디아는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33만 2,500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시애틀 소재 기업 탱고 카드가 북한과 이란, 쿠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연계된 인터넷 프로토콜 IP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최소 27,720개의 선불카드를 전송한 혐의를 인정해 11만 달러의 벌금을 냈습니다. 호주의 물류기업 톨홀딩스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제재 대상 국가와 2,958건의 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해외자산통제실과 613만 달러를 벌금으로 합의했으며 캐나다에 본사를 둔 TD뱅크는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직원들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2021년 12월 11만 5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2021년 2월에는 미국 애틀랜타의 금융서비스 업체 비트페이가 북한 등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인정하고 50만 7천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올해 처음 열린 한반도 안보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공화당 일각의 견해도 나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민롬니 상원의원은 4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그동안 한 일은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what we've done so far, from what I can tell, hasn't worked. Our relationship with the PRK, DPRK.
상원 외교위 동아태 담당 소위 공화당 간사인 롬니 의원은 이날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정말 중구난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북한과 관련해 일관된 전략이나 정책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회장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치 의원도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s Senator Romney said, this policy is a failure and has to change.
샤츠 의원은 북한은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향상하고 있는데 어떤 구애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우리는 새로운 경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우리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기적인 점진적 조치가 무엇인지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담당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의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미국은 현실을 반영한 대북 전략을 마련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at's a very worthy goal, but in practice, clearly, we've not been able to achieve it.
벤 홀런 의원은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해 매우 가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가 다른 종류의 장기 접근법을 생각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부의 논평 요청에 5일 오후 5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이번 청문회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물론 한국과의 동맹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사와 우려가 종합적으로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특히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공화당 일각의 견해가 드러나 주목됐습니다. 롬니 의원은 한국이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핵보유국인 이웃을 북쪽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체 핵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내가 만약 그곳에 살았다면 균형이 맞지 않아서 불안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m concerned about the fact that South Korea has a nuclear neighbor to its north.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즉 확장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조언해달라는 의원들의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속자는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예비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Is not to redeploy nuclear weapons to the U.S. nuclear weapons to the Korean Peninsula.
참석자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어떤 기반시설이 전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예비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고위급이 아닌 실무 수준에서 이런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도 중요한 억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선제 타격을 포함한 정책을 선언해야 한다는 참석자의 제안도 의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차석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포함한 새 선언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롬니 의원의 질문에 우리가 일본 상공이나 하와이 또는 미국 서부 해안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책을 선언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s declaratory policy to say that we reserve the right to actually take down a missile if it's headed over Japan or
이어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실험을 억제하기 위한 무언가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런 선언적 정책이 위험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그렇게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는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공화당 일각의 주장과 북한 추가 미사일 실험을 억제하기 위한 미사일 선제 타격 등의 정책 선언 제안에 대한 VUA의 논평 요청에 5일 오후 5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4월 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 양국은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핵협의 그룹을 출범시켰습니다. 워싱턴 선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로 제시됐고 한국의 핵 확산 금지 조약 준수의 의무도 명시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지원 조건도 까다롭게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원 사업의 투명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따른 남북한 대치 상황이 영향을 주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간 지원 기준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과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5일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력기금의 지원 기준이 현행 연 3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연 1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로 줄어듭니다. 현행 고시에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기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선 지자체는 지원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원사업 현장에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처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했을 때처럼 인도적 지원 사업의 현장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기금을 지원했더라도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지속되거나 사업단체가 투명성 확보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면 환수, 강제징수, 제재 부과금 부과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대북 지원 물품을 반출 신청할 땐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이를 밝혀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중복 지원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된 대북 지원 사업의 내용을 사업 완료와 정산 때까지 비공개하도록 한 근거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다른 국고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법과 원칙에 따른 질서 있는 대북 교류 협력 사업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는 25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개정 절차를 완료해 연내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 연구 기관인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남북 협력 기금의 부실 운영을 막고 민간 단체의 대북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했습니다.
민간 단체의 어떤 인도적 지원도 그동안에는 정부에서 상당히 관리를 느슨하게 했으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겠다. 그리고 직접 북한에 또 이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원을 못 해가지고 야적돼 있는 건지 그런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맞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시행령 개정안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오 연구위원은 또 협력기금 지원 규모를 줄인 데 대해선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은 재원 마련을 단체 스스로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동안 정부가 민간단체를 우회적인 대북 지원 통로로 삼으면서 원칙이 훼손된 부분을 바로잡고 민간단체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일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핵 위협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대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재개하는 것은 대북 정치의 효과를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인식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를 반영한 남북 교류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협력 기금 지원 축소 또 지원 조건을 이제 더 까다롭게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이루어진 민간단체 대북 인도 지원 물자 반출 승인은 총 12건, 금액으로는 55억 원, 미화로 약 400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엔 지난 3월 있었던 2억 4천만 원 규모의 영양 지원 한 건만 반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북관계 경색과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한의 봉쇄 정책 등이 영향을 준 탓입니다. 대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돕기운동 홍상영 사무총장은 북한이 대북 지원에 응하지 않는 데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북한 측과의 접촉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중단을 하겠다고 했고 또 뭐 실제 그래서 남쪽과의 접촉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해도 현재 조건에서는 여러 가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위축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0년 8월 신종 코로나와 수해라는 악재들 속에서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고 국경을 철통같이 닫아매라며 인도적 지원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기조는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타협 없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강경 노선을 밝힌 이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부 지원에 대한 김 위원장의 거부 반응은 신종 코로나 봉쇄 조치나 남북관계가 풀린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북한 자체가 이미 상당 부분 그런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지 않을 그런 체제로 시스템적인 변화가 이미 진행됐다. 한국 정책에 의해서 당장 일일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이미 남북한이 서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상영 사무총장은 국민 세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개정 고시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이나 남북관계발전법 등 현행법에 담긴 교류협력 증진 취지도 함께 살려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중국 영해에서 포착된 북한 유조선이 중국 본토에 거의 다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북제재 대상 선박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수상한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부터 중국 방향 동선이 포착된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중국 항구 입항을 목전에 뒀습니다. 현지 시각 6일 새벽 현재 중국 푸젠성 황치반도 최남단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3.5km 떨어진 해상까지 다가갔습니다. 선박의 위치정보 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항구와의 거리가 5.7km에 불과합니다.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했다면 중국을 향해 무려 1,500km를 항해한 것입니다. 앞서 BOA는 3일 천마산호가 지난달 30일 중국 푸젠성 핑탄섬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해역에서 발견된 데 이어 이달 2일 새벽에는 중국 푸저우시 해안선에서 약 18km 떨어진 지점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국가의 영해가 국제법상 12해리, 약 22km인 만큼 천마산호는 이날 중국 영해 기준선에서 약 4km 안쪽까지 진입한 것입니다. 이후 천마산호는 5일 오전 11시 30분경 움직이기 시작해 약 4시간 뒤인 오후 3시 30분경 중국 본토에 근접한 현재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천마산호는 지난 2018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입니다. 당시 안보리는 2017년과 2018년 포착된 천마산호의 불법 선박 간 환적을 제재의 이유로 들면서 각 유엔 회원국은 천마산호에 대해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천마산호는 중국 해역에 진입할 수 없고 진입한다면 곧바로 자산 동결, 즉 억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로선 중국 정부가 천마산호를 억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BOA는 지난 2일 중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5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재 대상 북한 선박이 중국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BOA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도 그것이 제재 대상 선박이라면 또 어떤 종류의 제재 위반이라도 이는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f it's a sanctioned vessel, any kind of subversions of sanctions against that would of course be concerning, but I'm not.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을 억제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어왔고 지금도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뷰이는 국무부의 천마산호에 중국 해역 진입을 인지했는지 제재 위반이 확인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독일 정부가 분단 경험을 공유한 한국과의 변함없는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규탄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총리실이 5일 한국과 독일이 분단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총리실은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의 독일 통일기념행사 참석을 계기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독일 정부의 입장을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독일 총리실은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지난 3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독일 기념행사에서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담소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분단과 독일의 분단 극복 경험은 중요한 접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OA 질문과 관련해선 총리의 시각은 지난 5월 방한 이후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총리실은 총리가 비무장지대 방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숄츠 총리의 북한의 불법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와 한국과의 완전한 연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21일 독일 총리로는 처음으로 DMZ를 찾은 숄츠 총리는 이후 열린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DMZ를 직접 방문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직접 목도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 양국 관계가 분단의 경험으로 인해 더욱 긴밀하게 발전해야 한다며 독일이 이룬 행운을 한국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은 영내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만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만큼 독일은 이 같은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숄츠 총리는 역설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4일 김영호 장관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제33회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올라프 숄츠 총리 등을 만나 독일 통일 33주년을 축하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독일의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10월에 군사 정찰 이상 3차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실패 원인에 대한 조언과 산업 기반 육성 등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미사일 및 위성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언한 10월 3차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위성 개발 수준이 여전히 상당 부분 베일에 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3차 위성 발사 성공 여부를 가늠할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평가입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벤 디펜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서 북한의 주장 외에는 지난 1, 2차 실패의 원인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 don't know for sure what the actual causes of the failures were. We just have what the Koreans say.
벤 디펜 전 부차관보는 1차 발사의 오류를 2차 발사에서는 수정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2차 발사의 오류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수정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일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매우 높은 발사 성공률을 갖고 있으며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하는 미국 같은 선진국들도 항상 실패의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이 위성 발사의 분야라면서 관련 경험이 적고 발사 횟수도 3번밖에 되지 않는 북한이 성공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주 전문가인 조나선 맥도웰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 박사도 1, 2차 실패 원인에 대한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비교적 해결이 쉬운 간단한 엔지니어링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위성 발사는 복잡하고 민감한 기술을 필요로 하며 언제든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1, 2차 때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설계나 조립, 디자인 등에서 잠재적인 도전 과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could have design problems that you were just lucky they didn't catch you before.
맥도웰 박사는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성공을 절대 확신할 수 없다면서 최소 10회에서 30회 정도 발사해 비행 성공률을 높여야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이 축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아직 초기로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 군사 정찰위성 첫 발사에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8월 24일 2차 시도에 나섰지만 역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에 대해 1단계 분리 후 2단계 엔진의 시동 비정상에 따른 추진력 상실이라고 밝혔고 2차 때는 3단계 비행 중 비상 폭발 체계의 오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 10월에 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시한 1, 2차 실패 원인처럼 매우 간단한 문제라면 단기간에 자체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데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역량 부족이나 설계 오류 등 다른 문제라면 외부의 도움 없이 단기간에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I attended many many years ago. I was in a group to find out.
1990년대 이라크에 대한 유엔 특별위원회의 무기 사찰관을 역임했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독일 국방부 미사일 프로그램 고문을 지낸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VOA에 과거 독일의 위성 발사 실패 분석을 위한 평가팀에서 활동할 당시 유럽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실패 원인을 파헤쳤지만 얻은 결론은 조립 과정에서 무엇인가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위성과 미사일 분야 선진국조차 발사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실패 원인을 단기간에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설계나 조립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며 수리나 보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슈머커 박사는 그러면서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위성 분야 협력을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며 단기간에 북한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러시아의 조력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It's a Russian system. The thing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f you test it.
슈무커 박사는 북한이 1, 2차 정찰위성 발사에 사용한 로켓은 러시아제 RD-250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관련 기술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미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로켓의 압력 변환기 온도 측정이나 연료 저장 탱크의 장력과 재질 등에 대한 측정 등 실패 원인 파악을 위한 주요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을 설계한 러시아의 관련 전문가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관련 전문가들을 파견해 북한의 지난 위성 실패의 원인 분석에 도움을 준다면 비록 단기간이라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우주 관련 비정부기구인 시큐어 월드재단의 브라이언 위든 우주 프로그램 계획국장도 러시아와 북한의 위성 분야 협력 시사는 단기적 협력보다는 중장기적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도 지난 실패의 원인에 대한 원포인트 조언은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first the fact of, you know, getting the satellite into a stable orbit. And that's proved challenging for North Korea in the past.
미 전략사령부 합동우주작전센터에서 궤도 분석 프로그램 책임자로 근무했고 공군 대륙간 탄도미사일 작전 수립에 참여했던 위든 국장은 북한은 우선 위성을 안정된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북한이 지난 4월 공개하고 1, 2차 발사에서 사용한 천리마 발사체가 궤도 진입 자체에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더라도 실제 작동할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면서 과거 광명성 4호 등 발사에 성공했지만 위성으로서의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사례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로켓과 우주발사체, 인공위성에 대한 깊은 기술적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 발사체의 신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너선 맥도웰 박사도 북한이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위성 자체의 문제보다는 위성의 제대로 된 작동이나 운영 방법을 파악하고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줄이는 것 등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So it's not so much the hardware as the procedures that they need to learn how to check.
맥도웰 박사는 북한으로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정보나 실패 사례를 위성 분야 선진국인 러시아가 알려준다면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분야에서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미사일 내부를 강한 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열 보호 시스템 등 자신들이 아직 갖지 못한 기술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정찰 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이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탄도미사일 발사에 여러 차례 성공한 북한이 위성 발사 성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위성 발사가 세부 단계에서 더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While they are similar technologies, they're pretty different in employment.
브라이언 위든 국장은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발사되고 물체에 일정한 속도만 부여하면 된다면서 반면 위성 같은 우주 발사체는 훨씬 더 오랜 시간 연소해야 하고 로켓의 여러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위성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추진력을 가해야 한다면서 긴 연소 시간을 유지하고 모든 단계 과정에서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모든 측정값이 매우 정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발사체 분야에서 성공이라고 부를 만한 성과를 얻게 된다면 이는 탄도미사일 발사 분야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만큼 우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간 위성 분야 협력은 단기적 기술 이전과 교류 못지않게 장기적 관점에서 큰 우려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에서 탄도미사일 방어 분야를 연구하는 시어도 포스톨 명예교수는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위성 분야 협력은 위성 관련 산업 기반 전체에 대한 지원에 더 방점이 찍혀 있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The problem they have is they don't have a vast industrial base.
포스톨 교수는 북한의 문제는 위성 관련 산업 기반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로켓 모터처럼 외부에서 구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전문적 기술자를 바탕으로 방대한 산업 역량을 구축하길 원할 것이며 러시아의 도움은 북한의 미사일 산업 기반 전체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우려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교상진입니다.
탈북민들의 탈출 이야기를 그린 다큐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를 제작한 매들린 케빈 감독이 이 다큐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감독은 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우드스톡 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과 편집상을 받아 큰 영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빈 감독은 편집상을 받아 큰 영광이라며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내 성폭력 피해 여성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 과정을 그린 넷플릭스 다큐영화 기쁨의 도시로 여러 영화제 수상 경력이 있는 미국 독립영화제의 저명한 감독이 바로 케빈 감독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개빈 감독을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아카데미상 단편 부문의 출품 자격이 주어지는 우드스탁 영화제에서 최우수 또 편집상을 받았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이번 수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Well, God, it's an enormous honor.
정말 큰 영광입니다. 저는 우드스톡 영화제를 정말 좋아합니다. 마법 같은 곳이죠. 우드스톡 영화제에 여러 번 가봤지만 제가 감독한 영화가 상영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영광이었죠. 그리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화 제작을 위해 사전조사를 했을 때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어떤 순간 깨닫게 됐죠. 저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북한에 관한 모든 것을 읽고 모든 것을 찾아봤죠. 그런데 거기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영화가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드스톡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영화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입니다.
지난 1월이었죠. 세계 독립영화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썬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은 이후에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Yeah, we won an audience award in Aspen. We won an audience award at the Sydney International.
네, 맞아요. 아스펜 영화제에서도 관객상을 받았죠. 호주 시드니 국제영화제에서도 관객상을 받았고요. 폴란드에서도 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몇 가지 상은 제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운 좋게도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계기로 영화를 제작하게 됐나요?
What motivated me was really, you know, again, just wanting
저에게 동기를 부여한 것은 북한 주민 2,600만 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획자로부터 영화 제작에 대한 제안을 먼저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란 제목의 회고록을 쓴 이현서 씨가 중심이 되는 영화였어요. 제작자들이 제게 연락을 해왔을 때 처음에 제가 그 영화를 만들 적임자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죠. 당시에는 북한에 대한 지식이나 개인적인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만들려면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저에게 조사를 해보라고 권유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북한에서 일어나는 실제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서 씨와 함께 영화를 촬영하기 시작했는데 현서 씨도 탈북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영화에 현재에 대한 어떤 요소를 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리고 관객들이 탈북민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체험적인 영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문 중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를 만나 비욘드 유토피아의 사실상 주인공이죠. 노시 가족, 또 북한에서 17살 아들을 데려오려던 한국 내 탈북민 이소연 씨를 소개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원래 기획과는 그러니까 다르게 진행됐군요.
Yeah, and that's when I said if I'm going to make this film, it needs to be more than just, you know, the story of Hyeonseo. We need to do something that brings forward the
네, 이 영화를 만들려면 현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북한 주민의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됐죠.
영화 프로듀서로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링크의 해나송 대표, 또 CIA 중앙정보국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수미테리 박사, 또 탈북민 이현서 씨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것도 인상적입니다.
Yeah. Well, actually both of those people, Hannah Song and Sumiteri, came through the producers. So, the producers.
네, 사실 해나 송과 수미테리 두 사람은 프로듀서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링크의 해나 송은 영화 제작비를 모금할 때 재정적 후원을 해주었죠. 그리고 제가 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미테리 박사도 참여했어요. 수미테리는 프로듀서 중 한 명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컨설턴트로 참여했고 모든 것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미테리의 역할이 확대되고 프로젝트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정식 프로듀서가 됐습니다. 정말 놀랍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비정부기구, 시민운동계, 정계에 이르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바라 데믹 기자의 이야기를 듣게 돼 정말 놀라웠고 다른 언론인들도 참여했습니다. 제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영화 제작 전후로 탈북민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이 많이 변했을 것 같습니다.
Well, I didn't I mean, I didn't know any defectors firsthand. The first defector who I met was Hyun-seo. And I was completely blown away by her, fell in love with her.
글쎄요. 저는 탈북민을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 만난 탈북민은 현서 씨였는데 현서 씨에게 완전히 반해서 바로 푹 빠졌죠. 물론 그의 책도 읽고 탈북자들 관련 책도 읽었어요. 바바라 데믹의 책도 읽었고 손에 닿는 대로 다 읽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북한에서 국경을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탈북자 노 씨 가족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문화가 충돌하는 것 같았죠. 미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자란 노 씨 가족은 북한에서 막 나오자마자 미국인을 만났고 우리는 노 씨 가족이 다른 세계를 알거나 이해하기도 전에 북한에서 갓 나온 그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과정이었어요. 이후 그들 모두와 매우 가까워졌고 지금은 평생 지속될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제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강인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탈북민들을 만난 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그분들에게 존경심을 느낍니다.
탈북 과정을 촬영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요?
There were so many challenges, but probably the most challenging part was the emotional, just the not knowing.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정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 탈북민들과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걱정되는 마음, 특히 소연 씨와 매우 가까워지면서 소연 씨가 겪고 있는 일과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노 씨 가족과 함께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죠. 당시에는 감정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과거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적으로 풍자하면서 암살하는 내용을 다뤘던 영화 배급사가 북한의 사이버 해킹 보복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비하합니다. 영화를 제작하면서 혹시 두려움은 없었나요?
I was afraid, definitely at times. In some ways, the more I learned, the less afraid I became because
저도 한동안은 분명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김정은 정권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갈수록 두려움을 덜 느끼게 됐죠. 이 영화는 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물론 영화의 배경을 보면 김정은 정권과 그들의 정책은 명백히 주민들이 조국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소니 픽처스의 영화는 대부분 김정은과 정권을 조롱했죠. 그러나 우리 영화가 김정은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일 뉴스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모든 검증을 위해서 운동가, 비정부 기구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려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검증을 거치면서 사실은 두려움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프로젝트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소연 씨와 김성근 목사님 그리고 노 씨 가족 등과 가까워질수록 이젠 되돌릴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얘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아카데미상 다큐 부문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어떤 기대가 있으신가요?
I don't know. Our hope is to, you know, have the widest audience see this film because I think that's what we
need.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희망은 많은 관객이 이 영화를 보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북한 내부의 삶의 현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만난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에는 여전히 2,600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정말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통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화에서처럼 북한 외부의 정보를 입수해 관객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의 정보를 입수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북한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과 외부 세계가 실제로 어떤지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이달 말 미국에서 이틀간 특별 이벤트를 통해 600여 개 극장에서 개봉됩니다. 중국에 억류 중인 2천여 명의 탈북민이 곧 북송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개봉됩니다.
Of course. And that is, you know, and that's the other thing is we'd like this film to put pressure on China to stop their policy of repatriation.
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중국이 송환 정책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싶습니다. 강제 북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정말 바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가서 북한 주민들의 맥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드스탁 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 영화상과 편집상을 수상한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의 매들린 개빈 감독으로부터 수상 소감과 탈북민 영화를 만든 이유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73년 10월 6일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합니다. 이집트와 시리아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는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빼앗긴 시나이 반도와 요르단강 서안 지역 그리고 시리아 국경의 골란 고원을 탈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8년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아오던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용납하지 않았고 1948년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후 1956년, 1967년 제2차, 3차 중동전쟁이 발발했고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전쟁 초기 이집트 시리아 연합군이 우세했으나 이스라엘은 초반 열세였던 전세를 극복하고 이 시도를 좌절시킵니다. 그리고 1973년 10월 25일 이집트와 시리아, 이스라엘은 유엔의 휴전 협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19일 만에 종결됩니다. 1927년 10월 6일 세계 최초의 장편 유성 영화 재즈 싱어가 개봉됩니다. 무성 영화의 시대가 끝나고 유성 영화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기념비적 작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926년 워너사가 영상과 뉴욕 필하모닉이 연주한 영화음악을 합성한 영화 돈주왕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 영화에는 배우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27년 개봉된 영화 재즈 싱어는 감독 엘렌 크로스랜드가 브로드웨이의 히트작을 영화로 만든 것으로 개봉과 함께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350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흥행 수입을 거둬들입니다. 재즈 싱어는 유대교 성가 가수의 아들이 예배에서 성가를 부르는 칸토르가 될 예정이었으나 재즈 싱어가 되고 싶어 집을 나가 대중 연예인으로 성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성공으로 워너사는 메이저 영화사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무성 영화밖에 없던 시절 화면 속에서 사운드가 나온다는 것에 관객들은 놀라워했고 재즈 싱어의 성공을 계기로 영화사들이 앞다투어 유성 영화를 만들려고 했고 이렇게 유성 영화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